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 오다. 아멘.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들은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은 이러한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떤 때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이 질문은 아주 적실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회중들이 과연 야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하는 믿음의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질문하고는 신자들을 정확하게 겨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나의 삶이 풍요와 안정을 가져올 때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 좀 우리에게 다르게 들리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상한 식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할지라도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할 때 정말로 선지자가 어떤 때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 찬양이 때로 눈물의 찬양일 수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비록으로 시작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야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찬양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도무지 찬양하지 않아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도무지 노래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삶의 위기를 두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배교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언약적인 저주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언약적인 복이 거두어진 상황입니다. 마치 마른 사막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평안과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과 불안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궁극적인 복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런 것입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찬양 오직 야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고백하는 백성들만 부를 수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누구나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21편을 두고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참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며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자신을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를 노래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참 성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고 있을 때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고 그래서 이 노래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주석가는 말합니다. 이 시편을 읽거나 듣는 사람은 내적인 안정감과 흔들리지 않는 신뢰에서 오는 평온함과 달콤함을 확신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야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시편을 읽으면서 안정감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된 안정이 그에게 찾아올 것이며 그것은 한 개인을 넘어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에 또 참된 교회 전체에 이것은 평안으로 찾아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은 시편 121편 이 찬송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참된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이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상 가운데 정말로 안정감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편의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는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설교해 주시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도움,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분, 언약의 백성을 도우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통하여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믿음의 선언입니다. 둘째, 믿음의 대상입니다. 셋째, 믿음의 내용입니다. 첫째 시인은 야훼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고 믿음의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행의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3절에서 신속치 않는 발에 대해서 말합니다. 즉, 발을 벗기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발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떠남과 돌아옴을 8절에서 낮과 밤에 집을 떠나는 이미지가 6절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시온의 언덕이 보이는 예루살렘 도성 가까이 왔을 때에 그들이 가지는 기쁨과 감격, 그리고 아직까지 그들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난간인 유대 광야를 무사히 통과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시편을 부른 것으로 봅니다. 또 다른 혹자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부터 자유를 얻어 시온을 향해 귀환할 때 부른 찬송으로 보기도 합니다. 어떤 입장을 취하든 이 시는 자신들이 경험한 모든 과거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야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자들이 하나님만 유일한 보호자 되심을 찬양하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며 부른 노래를 대화집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나의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선언을 듣습니다. 3절부터는 이 시인의 선언에 대하여 야훼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에 대하여 대화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행자가 여행을 통해 지금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습니다. 성전을 올라가면서 이 여행을 통한 삶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언은 이러합니다. 나의 도움은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떤 여행사를 통하여 계약을 하고 그 장소에 가고 그 장소에 보호받고 이런 개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잠시도 살아갈 수 없는 땅, 그런 땅이 이스라엘의 땅입니다. 늘 환난을 생각해야 하는 그런 수배자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면서 안정감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걸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시인은 나의 도움은 야훼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태도로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신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자신의 위를 쳐다볼 뿐입니다. 즉, 자신의 눈을 들어 육신적인 행위와 그 영적인 눈을 들어 올리면서 과연 자신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나오는 동사, 눈을 든다라는 이 동사, 간절히 바라본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서 너희는 눈을 들어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 권세가 크고 그 권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자신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간절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보인 것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부터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인은 성전을 향해 오르면서 오직 자신의 도움은 야훼 하나님께로서부터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의 현장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과연 어떤 선언으로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과연 어떤 믿음의 선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언약적인 저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함에 있는 이 세상에 과연 참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들어간 복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복 안에 머물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까? 오늘날 주의 교회는 어떤 믿음의 선언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의 교회는 주의 말씀 안에서 참된 믿음의 선언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에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자기 백성의 도움이 되신 야훼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위한 전언을 듣게 하셨습니다. 야훼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이신 우리 주님은 영원히 자기 백성의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교회와 주의 백성들은 이러한 선언 안에서 주를 보아야만 합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때 단순히 우리가 주님을 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선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존하실 분은 예수님이시며 그를 이 세상에 보내신 야훼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인은 이 사실을 단순한 선언으로 머물러 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 그렇게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그 선언 정도로 머물러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그 선언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가 우리를 지키고 그가 우리를 보존한다라고 하여도 그 보존하시는 대상이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분이 과연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 불안한 세상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 하고 지는 그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힙니다. 즉 예언자인 시인은 도우시는 분을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의 설교의 두 번째 대제에서 생각합니다. 둘째, 나의 이스라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언자로서 시인의 선언을 듣습니다. 시인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인이 선언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스라엘을 보호받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믿음의 대상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1절에서 자신의 눈을 들어 그 산을 바라보았다. 그 산들을 바라보았다. 즉 그 산들에서 정말로 자신의 도움이 누구에게서 오는가라는 것을 발견하려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산을 향하여라는 이 산은 단수가 아닌 복수입니다. 그러므로 산들입니다. 즉 산을 향하여가 아니고 산들을 향하여라는 것이 올바른 뜻입니다. 또 산들은 특정한 산들을 지시합니다. 이는 산들이라고 하는 그 산들 앞에 정관사 그가 붙어있는 산들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산들을 바라본다라고 말할 때 그 산은 단순히 한 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칭되어진 그 산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산들의 이름을 불러서 우리 동네 뒤산에 있는 산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동네 뒤산 이렇게 지칭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시편 기자는 많은 산들 가운데 알려지지 않는 불특정한 산들 중에 하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잘 알고 있는 산들, 특정한 산들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본문에서 매우 중요한 단서입니다. 예루살렘 수도로 정하기에 최적합의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해발 800m 높이의 고지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적군의 침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천연적인 요새의 기능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월의 솔로몬 시대 예루살렘은 뚝 확장되었습니다. 동쪽이나 서쪽 혹은 남쪽으로 산을 넘어 이곳 여부스를 점령하기 위하여 적군은 많은 이식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동쪽으로 기드론 골짜기 을 중심으로 한 산들에 둘러싸여 있는 천연 요새였고 저쪽은 중앙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에 보호되고 있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여부스 성읍의 이러한 지정학적인 환경은 전략적인 면에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세력들로부터 절대적으로 유리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존과 안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을 생각할 수 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천연적인 요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여부스성 그런 지금 도읍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은 잘 지켜질 수 있는 그런 성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 동쪽과 서쪽 그리고 남쪽을 자리잡고 있는 든든한 방패가 되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희망하지 못했던 가장 안전한 보호막을 형성하고 있게 되어졌고 적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산이 되어졌다라고 보지 말합니다. 그 산들과 성읍은 그들에게 있어서 점점 의지의 대상이 될수 있는 그런 산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외적인 광경이 있지만 오히려 야훼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열정을 식히는 요인이 되고 있었습니다. 외적인 환경의 평안함과 안전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출애굽을 거쳐 광야에서 역사하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요인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방패 역할을 하였던 그 산들은 점차 하나님의 위치를 대신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의 삶에서 잘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려울 때, 정말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우리가 핍박을 당하게 될 때, 수많은 성도들은 언제나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었고, 그 주님의 나라를 기대했고, 그 주님의 나라가 오기를 언제나 소망했습니다. 언제나 이 땅에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있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이 땅이 풍요로워지니까 하나님이 사라졌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땅이 풍요로워지니까 우리의 형제들이, 가족들이 우리 주변으로부터 사라져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산들, 이 산들은 바로 야훼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멀어지게 되어진 그런 요소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상실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어느 때보다 영적인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적인 환경과 상관없이 광야 한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공급받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전에 훨씬 좋아진 외적인 환경이 있었습니다. 수도는 그들에게 안전을 가져다 주기보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희석시켜버렸습니다. 불신앙을 가져오게 만들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현재의 수도가 더욱더 외적으로 안정적이고 견고해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성과 수도는 헛될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때그 땅에 왜 여리고성의 문을 열어두게 만드셨는가라는 사실을 바라보게 되면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그들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야훼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리고성 문을 단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보존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들은 언제나 그 보호막 되어졌던 산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산들을 주셨다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마땅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고백에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오늘 시인은 그 믿음의 대상을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은 성전에 올라간 노래들에서 세번 등장을 합니다. 시편 146편의 찬송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구절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축복의 장면에서입니다. 여기에서 그는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보냈는데 천지를 지으신 역할을 하는 중요한 단서를 가지게 됩니다. 천지는 창세기 1장 1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지칭합니다. 이 공식은 하나님의 도우심 또는 하나님의 법을 표현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으로서 하나님은 그 무엇에도 제한되지 않는 그런 도우심과 복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야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때, 이 야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그 어떤 제한도 없으신 분, 그가 어떤 제한과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여기서 초점은 천지를 만드신이라고 하는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이 하나님께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어떤 능력이 있다, 여기에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초점은 그 야훼 하나님께 초점이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신경에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이 주인은 자신의 도움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직 도움은 야훼 하나님께서만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나의 도움은 야훼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의 도움은 야훼 하나님이시다. 다른 무엇을 다 빼고 그의 모든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때로 왜 신자들이 믿음에서 좌초합니까? 왜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어떤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지는 이스라엘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왜 나에서 너로 1인칭에서 이스라엘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들은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의 도움이 되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기억하셨죠? 시인은 여행자의 길을 걸으면서 안전과 평안을 누리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을 그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그의 눈으로 산들을 바라보지 않아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합니다. 세상의 도움을 구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에 도움이 되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믿음의 대상은 오직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주신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눈을 들어 주의 백성들을 그만 바라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회중들은 주의 도움이 단순히 안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의 전환점, 고난에서 평안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상황 안에서의 평안입니다. 즉 어떤 상황의 전환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행자의 길에서 상황의 전환은 어떤 것입니까? 여행을 마치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여행 중에 있게 될 때 그들이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삶의 상황을 걸으면서 우리는 오늘의 삶의 상황이 해결되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일의 상황은 어떠합니까? 내일에 우리의 동일한 상황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과연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생각할 때도 정말로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다음을 생각할 때도 우리에게 평안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상황이 불안하고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까? 그 평안은 오직 주 야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합니다. 그 평안은 오직 우리 주님을 우리 주님이 자기를 버리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자신과의 교제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착각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안정을 주는 것은 자기 백성으로 그에게 있게 하기 위한 일들이지 다른 일들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 풍요를 통해서 마음껏 풍요를 누리고 우리가 그 풍요를 통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러한 길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풍요를 누릴 때 우리가 참된 교제를 누릴 때 그 교제 안에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생명을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이루어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제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해야만 합니다. 이 교제의 걸음을 걷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삶의 길을 걷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삶의 길을 걸을 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서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엄습하는 그런 침침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보호가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주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기 몸을 버리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던 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자기 백성을 다스리는 참된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주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주의 사랑 안에서의 평안을 우리는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설교의 세 번째 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셋째, 믿음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시인이 믿음의 대상 되신 그 천지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소개를 드려야만 합니다. 그 천지를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그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상황에서 그분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역경에서는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에 대하여 더욱 중요한 소개를 가져오는 이 사실을 보아야만 합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십니다. 그 지키시는 이를 두고서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졸지도 아니하신다라는 표현은 논쟁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존다, 주무신다라는 표현들이 언제 사용되어졌는지를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주님은 계절의 하신인 바알과 달리 자연의 순환에 따라 자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말합니다. 너희 신이 자는지 그래서 깨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바알과 아세라와 다른 논쟁적인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신 늘 깨어 계신 주님이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영원히 깨어 계신 그 주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주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자는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을 이루고 있습니다. 만약 주님이 잠자고 계시다고 한다면 여행하는 여행자가 어떤 엄청난 짐승들의 두려움 가운데 서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산적들의 두려움 가운데 서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시인들은 원수들이 그를 삼키려고 위협할 때 주께서 잠에서 깨어 일어나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은 늘 언제나 깨어 계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깨어서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그늘이 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그늘은 주의 우편의 그늘이란 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장렬한 태양빛을 가려주는 나무, 그들의 보호나 특별한 열대지방에서 우산이나 파라솔 같은 그런 것으로서 태양빛을 맞는 그런 것들을 의미할 때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때때로 방패란 단어로도 사용이 됩니다. 시편 120편 6절에 낮에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시인과 이스라엘의 그늘이 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낮의 해와 밤의 달이 해치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한 보호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나라에서 야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보존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행자는 자신의 여행의 길에서 오직 야훼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분을 바라보고 자신의 걸음을 걸으며 성전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 야훼 하나님을 노래할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이 범죄하고서라도 그에게 돌아오면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논쟁적인 표현인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 주님께서 늘 언제나 깨어서 여행하시는 그 백성들을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으로 그들을 보호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도움과 보호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맡겨진 양들을 보호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한 그 백성들에 대하여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의지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목자요 보호자가 되실 것이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10편 121편에 교인들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그렇게 늘 언제나 이해해왔습니다. 즉 신자들이 신자의 걸음을 걷게 될 때 여러가지 많은 삶의 상황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야훼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야훼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눈을 들어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순경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눈을 열어 야훼 하나님을 보아야만 합니다. 단순히 그 눈을 든다라는 말은 우리의 영혼의 눈만 든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육체적인 눈들까지 들어서 그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아이들별로 교육문답은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훌륭한 답변으로 시편 121편의 고백에 멋진 주석을 달았습니다. 제 9주의 26문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아무것도 없는 중에 창조하셨고 영원한 작정과 승리로 그것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려고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당신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전적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보낸 역경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손으로 바꿔주실 것을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미래의 자기 백성들에게 어두워 보일 때도 교회의 원수들이 일어나고 자기 백성이 짓밟을 때도 전적으로 다스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슬픔과 역경을 당신의 교회의 손으로 당신의 손으로 그렇게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으로 바꾸신다라는 이 믿음을 잃지 않아야만 합니다. 이 선을 또한 오해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환경을 모두 좋게 만든다라는 그런 선으로 생각하지 않아야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어떤 나의 선이다라고 말할 때 신앙 고백자들은 나의 삶에서 무슨 선이 일어났는가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자들은 순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서 정말로 선을 이루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한 구원의 나라로 부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전능하신 아버지의 성판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같은 돌보심 안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보고 왔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십시오. 들판의 백합화를 보십시오. 심지어 이런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제 아무리 작고 하찮아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깎아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자기 백성들을 교회 안으로 부르시고 그 말씀 안에서 주를 노래하며 주를 바라보며 눈을 들어 오직 우리의 도움은 야훼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 주의 나라와 백성들에게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신 분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고백을 듣습니다. 계시록 20장 20절에 이것들을 전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기는 아멘 주겠습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으며 어떤 상황 속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그분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신자들을 보호하심을 믿으며 순경과 역경을 우리는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 순경과 역경 속에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이 믿음으로서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3장 6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의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울 때 있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은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시고 정사와 모든 땅에 있는 자들이 그를 향하여 무릎을 꿇습니다.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신자들은 믿음의 삶을 삽니다. 그 주님 앞에서 참된 신자들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순경과 역경, 아니 역경의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신자들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직 나의 도움은 야훼이십니다. 오직 나의 도움은 야훼이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사 그를 통하여 나를 자기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십니다. 그분께만 참된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시간들을 이겨나갑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이끄는 이 이끌림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갑시다.